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달과 별 그리고 해가 떠 있는 하늘, 우주 공간. 이건 우리 눈으로 잘 가까이는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소위 말하면 천국이죠.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이렇게 세 번째 하늘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하늘 어디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겠죠. 거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체험을 말하는 그 자체가 무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무익한 것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굉장한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무익하다. 그럼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치 제3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체험을 아 내가 했습니다, 바울이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저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갔다 왔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엄청난 체험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은 아마도 막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간혹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 갔습니다만 옛날에 이 고기잡이 피싱 낚시를 가면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가면 어떤 분은요, 이만한 거 잡고 이만한 거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추다 보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아, 정말 이만한 거 잡았어요, 이만한 거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막 부풀려서 크게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체험을 하고서도 마치 뭐 태평양 바다처럼 부풀려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천당에 갔다 왔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전화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과 내가 통화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풀려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4절에서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셋째 하늘 천국 아닙니까? 낙원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갔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끌려서 갔다, 이끌려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갔다는 이야기는 능동태고요, 이끌려 갔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주신 분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겸손이고 자신의 그런 신령한 체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런 것은 자랑할 수 있으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약의 그 절반 13권 이상을 썼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성경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어.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했어. 자, 그런 말씀들이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불치병자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16장에 가서 보면은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28장에 가서 보면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그랬는데 툭툭 털고 그냥 일어납니다. 이거 기적이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을 수행했던 그 주치의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입이 없어서 그렇게 자랑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못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글을 몰라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의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은 자랑하지만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작정을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훌륭한 모습이죠. 이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안전병이를 고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쏙쏙쏙 해가지고 왔는데 그 심령을 깨트려 봐요. 그들의 속이는 것을 압니다. 또 9장에 가서 보면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 기적이죠. 5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환자의 그 환부를 스쳐 지나가면 병이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성경 기록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이 행했던 그 이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 보면은요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몸에다가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바울은 정말 헌신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뭐 배운 것도 많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분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왜 가시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나 혹은 약한 모습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 의사 가와무라 노리유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괜히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는 것은 이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강한 척하는 이것은 오히려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천재 78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78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83%가 그 천재들을 이렇게 보니까 육신적이든 혹은 뭐 정신적이든 간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3%면 10사람 중에 8명 아닙니까? 그렇게 천재고 남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약점이 있을까?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가지만은 그의 아내는 악처였습니다. 세계 3대 악처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혔어요. 파스칼은 수학 천재입니다. 철학자입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몸이 허약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였다고 합니다. 베토벤, 청각장애를 알았죠. 나폴레옹, 세계를 제패한, 그리고 12억을 이끄는 등수평,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나폴레옹은 155cm입니다. 보통 여성들보다도 작아요. 등소평 150cm였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폐병을 앓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약점을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많고 능력 있지만은 그것도 자신에 있는 약점이 뭔가를 찾아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채워나가서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더 몰두해서 자아를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요, 괜히 눈 큰 사람만 보면 그냥 괴롭혀요. 왜 괴롭힙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큰 눈을 가졌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괜히 가진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못을 들고 다니면서 좋은 차들 스크래치 내고 빵꾸 내고 그러고 다녀요. 내 약점 때문에 오히려 증오심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세 번째는 약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킨다라고 하죠. 물론 약점이 있지만은 그 약점에 너무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것이지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등수평 같은 사람 아까 150cm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작은 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12억이라고 하는 그 중국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당시 주석이 모택동인데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의하면 다 일어서야 되거든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모두 찬성하시면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안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이 모태동이 보니까 등소평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 이런 만장일치 다 일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 안 일어났으니까 한 사람 안 일어났습니다 했더니 등소평이가 원래 키가 일어났는데 키가 적다 보니까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의자위에 올라서서 저 일어났습니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왜소하니까 이게 열등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2억의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약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신의 몸에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이 스콜롭스는요, 조그마한 가시, 어쩌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작은 가시가 아니고 참 몸을 해치는 큰 말뚝과 같은 것이 몸에 박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손에 찔려도 온통 거기에 신경 가 있고 약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을 때까지는 계속 그 신경 가잖아요. 그런데 말뚝이 박혀 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이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간질이다는 말도 합니다.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픽 쓰러지고 그런 뭐 간질일 것이다. 또 또 어떤 사람은 만성 말라리아로 고생을 했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질러 봅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선생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우리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눈이 안 좋으니까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을 좀 빼서 좀 밝게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눈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말을 시원하게 하지를 못했다. 그 약점입니다. 그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말의 표현력이 좀 시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 약점일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로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장점이 많았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삼층천 세 번째 하늘 그 낙원 거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약점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약점, 육체의 가시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보다는 더 잘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가시와 같은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거죠. 바울은 가시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혹은 약점과 가시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특별히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특별 기도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시도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은혜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점을 허락하실까? 바울에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약점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라고 약점을 가시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본문에 의하면은 교만하지 말라고 주셨다라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만약에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약점, 때로는 가시 이것을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제어하는 그 도구로서 브레이크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에게 시험을 가시를 주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첫째는 은혜로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시를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세 번씩이나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 말뚝 이거 좀 제발 좀 제거해 주세요. 뽑아주세요.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를 그냥 만족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보면은 야고보가 말씀하죠. 성도들이 시련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을 왜 주셨느냐?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을 보는 시각, 이것을 보는 해석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도요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 좋은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시련, 육체 가시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혹은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주시고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간혹 뉴스에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나와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서 아기를 가지고 키울 수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돼서 잡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부모들이 헤어지면서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참새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해결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특별히 좀 샤이한 사람이에요. 겁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두 번 세 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주변이 없어도, 약점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사사기 보면 사사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훗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하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아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강한 사람만,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점이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단점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보라도 여성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삼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많이 있죠. 또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